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오늘 한국에 도착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또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미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압박을 계속해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확고한 원칙과 긴밀한 한미 공조가 북한을 남북 대화와 평창 올림픽 참가로 이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북한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펜스 부통령은 주일 미군 요코다 공군기지 연설에서 미국은 평화적으로 북한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길 원한다면서도 북한은 미국의 힘과 결의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인민군 창설 70주년을 맞아 예고대로 건군절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오늘 오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1시간 30분 남짓 열병식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열병식에는 병력 1만 3천여 명 등 5만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열병식에는 북한이 지난해 시험 발사에 성공한 화성 14형과 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동원됐으며 신형 전략무기 공개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이날 열병식에 지난해 김일성 생일 기념 열병식보다 1시간가량 일찍 끝났고 내용과 구성이 축소됐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포함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내일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며 개막식에 앞서 문 대통령 주최로 열리는 리셉션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만 참석합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김여정 부부장과 접견 이외에 별도로 만날지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사흘 일정으로 내일 오후 전용기를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혼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야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4월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거 당국은 어제 정부와 야권이 대통령 선거 일정 등을 놓고 벌인 협상이 결렬되자 4월 22일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베네수엘라 정부와 우파 야권연합 국민연합회의는 도미니카 공화국 중재 아래 선거 일정 등 전국 안정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습니다. 정부와 여권은 대통령 선거를 4월 이전에 실시할 것을 제안했고 야권은 경선 일정 등을 감안해 연말 실시를 요구했지만 타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미국 등 주변국들은 마두로 정권이 야권과 시민들을 탄압하고 독재 정권으로 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조기 선거 일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터키가 시리아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간 군사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오늘 성명에서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두 정상이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해 러시아와 터키, 이란 등 3국 간 새로운 접촉 전망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자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터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정상이 통화해서 러시아, 이란, 터키 3자 정상회담을 이스탄불에서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끄는 국제연합군이 어제 시리아 친정부군의 보복 공습을 가했습니다. 연합군은 성명에서 시리아 친정부군이 미군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리아 민주군 본부를 공격해 방어 차원에서 보복 공격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공격으로 시리아 친정부군 병력 100여 명이 숨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이 시리아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군 세력에 대해 공습을 단행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미국의 유명 이유식 업체 가운데 거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90년에 가까운 오랜 역사를 가진 거버사는 토실토실한 아기가 미소 짓고 있는 얼굴 상표로 더 유명한데요. 거버는 또 매년 스포크스 베이비라고 하는 올해의 아기를 선정해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하죠. 자, 바로 어제 2018년 올해의 아기 우승자가 발표됐는데요. 주인공은 루카스 워런이란 이름의 생후 18개월 된 남자아기로 다운 증후군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애에도 불구하고 무려 14만 명에 달하는 아기들의 사진을 물리치고 올해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거버 측은 루카스의 멋진 미소와 기쁨으로 가득 찬 표정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며 특히 루카스는 모든 아기가 거버의 아기라는 거버의 정신에도 들어맞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루카스는 상금으로 5만 달러를 받고 또 올 한 해 거버의 홍보 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루카스의 어머니는 아들을 통해 장애를 가진 이들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영하 4도로 바람이 많이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지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차차 흐려져서 오후부터 모레 새벽까지 평안도와 함경도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2에서 7c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에서 0.5에서 2m를 일겠고 서해 북밭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신의주는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9도에서 영상 5도, 함흥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비틀즈의 대표곡으로 예전엔 사랑도 낯설고 괴로움도 멀리 있었던 것 같다며 과거를 그리워하는 Yesterday 들어보시죠.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Now it looks as though they're here to stay. Oh, I believe in yesterday. Suddenly, I'm not half the man I used to be. There's a shadow hanging over me. Oh, yesterday came suddenly. Why she had to go, I don't know, she wouldn't say. I said something wrong, now I long for yesterday. Yesterday, love was such an easy game to play. I need a place to hide away. Oh, I believe in yesterday. Why she had to go, I don't know, she wouldn't say. I said something wrong, now I long for yesterday. Yesterday, love was such an easy game to play. I need a place to hide away. Oh, I believe in yesterday. Mm-hmm.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조금 전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진행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12개월 연속 늘어서 1년 반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또 독일 총선 4개월여 만에 연립정부 협상이 타결된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에 갔군요.
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오늘 오후 전용기 편으로 오산 미군 공군기지를 통해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예방하고 만찬도 함께 했는데요. 펜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 간 논의할 현안이 많고 이 경제관계 같은 것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논의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이 영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그날까지 최대한의 압박을 계속해서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문 대통령은 미국의 확고한 원칙과 긴밀한 양국 공조가 북한을 남북 대화와 평창올림픽 참가로 이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했다면서 이번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북한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펜스 부통령의 이번 방문은 작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굳건한 동맹과 양국 국민 간 연대를 대내외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미국과 북한 간의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단언하기 힘듭니다. 펜스 부통령은 앞서 전용기 급유를 위해서 내린 알래스카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북한 측과의 어떠한 면담도 요청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대화를 믿는다고 밝혀왔다고 미북 접촉 가능성을 열어놨는데요. 하지만 북한과의 만남이 성사되더라도 비핵화 메시지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페루를 방문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이 대북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 그냥 지켜보자. 부통령이 지금 한국에 가 있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펜스 부통령 앞으로 한국에서 어떤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까?
예, 펜스 미국 부통령은 오는 토요일까지 사흘 동안 한국에 머물 예정인데요. 내일 오전 경기도 평택에 있는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하고 탈북자들과 면담합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강원도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 개막식에 참가하고요. 미국 대표 선수단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주한미군 장병들의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대화하는 시간도 예상됩니다.
네,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 가기 앞서서 일본에도 들렀죠?
네, 펜스 부통령이 오늘 한국에 도착하기 앞서서 일본의 요코타 미 공군기지에서 연설했는데요. 미국은 평화적으로 북한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길 원한다면서 미군의 힘과 결의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북한에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옵션은 테이블에 있으며 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우리 삶의 방식을 지킬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적들이 알게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펜스 부통령은 또한 미 육군 제45 보병사단 소속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동성 무공훈장을 받은 이 아버지 에드워드 펜스 소위의 전공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계속 늘고 있다고요?
네,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12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인민은행은 중국의 지난달 외환 보유액이 전달보다 215억 달러 늘어난 3조 1,600억 달러로 발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오늘 보도했는데요. 이 같은 금액은 지난 2016년 9월 이후 10 16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또한 1월 한 달 증가폭은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네, 자, 이 같은 극적인 변화를 보인 이유가 뭘까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이 성명을 통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먼저 비달러 통화의 강세, 그리고 자산 가격 상승을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이 외환 보유고는 간단히 말해서 한 나라가 가진 달러가 얼마나 되느냐는 건데, 이 달러 아닌 통화가 강세를 보여서 가치가 높아지면 이 그만큼 달러를 바꿀 수 있는 액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특히 이 중국의 위안화가 최근 눈에 띄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위안화 강세가 어느 정도인가요?
어제 중국 인민은행은 미국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 환율을 전 거래일 대비 0.0190위안 낮춘 6.2882위안으로 고시했습니다. 이는 위안화 가치가 0.3% 크게 오른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난 2015년 8월 11일 환율 개혁 이래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인민은행 기준 환율로 볼 때 올 들어서만 미국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3.38%나 절상됐습니다.
네. 달러를 많이 가지게 되니까 중국으로서는 좋은 일이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이 통화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달러 보유고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지만 이 동시에 물건을 외국에 내다 팔 때 값이 비싸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출에 악영향을 끼치는 건데요. 네. 실제로 중국의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는 같은 달 대비 59.7%나 줄었습니다. 이 수입은 늘어난 반면에 수출 증가는 크게 못 미쳤기 때문인데요. 중국 해관 총서가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1월 총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2% 늘어난 1조 1,190억 위안, 미국 돈으로 약 1,760억 달러에 이르렀지만 수출액은 불과 6% 증가하는 데 머문 1조 3,200억 위안, 약 2,070억 달러였습니다.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줄곧 이 중국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지적해 왔는데 미국과의 수출입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중국의 1월 대미국 수출은 7.5% 늘어나고 수입은 20.5% 증가했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447억 6천만 위안, 미국 돈으로 약 228억 달러로 지난해 12월보다 0.2%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당국의 기대만큼 줄어든 건 아닙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보수연합이 중도 좌파 정당과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중도 우파 기독민주 기독사회연합이 7일 중도 좌파인 사회민주당과 연정에 합의했습니다. 양측 협상 대표들은 전날 아침부터 연속 협상을 벌인 끝에 이날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4개월 넘게 계속됐던 협상이 마침내 타결된 건데요. 메르켈 총리는 7일 기자회견에서 합의 타결 소식을 알리면서 연정 합의는 우리나라가 필요하고 많은 나라들이 우리 독일에게 기대하고 있는 안정적이고 좋은 정부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난해 9월에 총선에서 이 메르켈 총리의 보수연합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연정을 구성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 총선에서 기민 기사연합이 일당 자리를 지키긴 했는데요. 하지만 4년 전 총선보다 8%포인트나 떨어져서 약 33% 득표에 그쳤고요. 이에 따라서 의석수도 65석이나 줄었습니다. 이 독일 같은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총선에서 제1당이 과반을 얻지 못하면 이 비슷한 정강정책을 가진 이 정파와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일이 흔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총선이 치러진 지 4개월이 넘었는데 이제서야 연정 합의가 타결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메르켈 총리의 정치적인 위기를 맞았다는 이야기도 돌았는데요. 이 메르켈 총리는 지난 총선에서 다시 승리함으로써 이 총리직 4연임, 이 16년 집권을 기대하고 있지만 연정 구성의 연거푸 실패해서 이 총리직도 위태롭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연정에 실패하면은 메르켈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당초 이 사민당은 연정 구성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3인당은 지난 2005년부터 메르켈 총리의 연립정부에 참여했다가 또 나가기를 거듭해왔었는데요. 하지만 보수당과의 대연정이 기존 지지층에게 실망감과 이 피로감을 주었다고 보고 지난 총선 후에 보수당과의 연정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3인당은 총선에서 21% 득표로 2위는 지켰지만 의석은 40석이 줄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기존의 입장을 바꿔서 왜 다시 이 보수당과 연정에 나서게 된 거죠?
예, 지난 총선에서 제3당으로 급부상한 이 극우 성향, 이 독일을 위한 대한당의 도전에 맞서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이 거세져서 다시 연정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총선 후에 3인당이 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메르켈 총리는 친기업 성향의 신생정당인 자유민주당, 또 좌파 녹색당과 연정을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연정 구성이 지연되는 것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졌고요. 여기에 더해서 제2차 대전 전범국인 독일에서 70여 년 만에 이 극우 정당이 의회에 입성하자 과거의 극단적 우파 정당이었던 이 나치가 다시 살아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양측의 연정 합의 내용 공개가 됐습니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였던 내각 구성과 관련해서 3인당은 부총리직과 재무장관, 외무장관 등 6개 각류직 을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마틴 슐츠 3인당 대표가 외무장관을 맡을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이 같은 강요직 분배 외에 양측 간의 노동자 권리와 건강보험 문제, 또 이민, 유럽연합, 세금 같은 현안에 대한 협상도 난항이 예상됐던 현안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연정 구성이 완전히 마무리가 된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일부 작은 사안들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나서 최종 합의안이 작성되면 3인당 전체 당원 투표에 붙이는데요. 현재 3인당은 50만 명 가까운 당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편 투표로 이번 합의안에 대한 찬반 의사를 밝히게 되는데요. 오는 3월 4일께 투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3인당원 대부분은 연정 구성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가결되면 3월 말부터는 연정이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만약 투표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일 3인당 투표에서 최종안이 부결되면 메르켈 총리는 다시 총선을 치르거나 다시 다른 소수정당들과 연정 구성에 나서야 되는데요. 이미 경험했던 것처럼 연정 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시 총선을 치른다고 해도 현재 제3당인 극우파, 대한당이 의석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고민이 있어서 메르켈 총리와 집권 보수연합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 상원이 예산 상한 증액을 골자로 하는 2년짜리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정부 폐쇄 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규모 열병식을 검토 중입니다. 미국인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2년 연속 하락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현재 연방의회가 예산안 때문에 분주한데 어제 상원에서 중요한 합의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연방 상원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2년짜리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I'm pleased to announce that we have reached a two-year budget deal. To lift the spending caps for defense.
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어제 협상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번 합의로 예산 상한을 올렸고 국방 예산과 긴급한 국내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도 이번 합의를 칭송했습니다.
I hope we can build on this bipartisan momentum. And make 2018 a year of significant achievement for Congress.
이번 초당적 합의를 동력으로 삼아 2018년을 연방의회와 유권자들 그리고 미국의 큰 진전이 있는 해로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맥코넬 대표는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이라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네, 임시 예산이 아니라 2년짜리 예산이라는 점 하고요. 또 예산 상한을 대폭 증액한 겁니다. 특히 예산 상한 항목이 눈에 띄는데요. 연방의회가 지난 2011년에 법을 만들어서 예산 상한을 설정해 놨는데 어제 합의로 2년 동안 약 3천억 달러 이상을 증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증액하는 겁니까?
네, 국방 예산은 1,650억 달러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국방 예산은 1,310억 달러 올릴 수 있습니다.
네, 비국방 예산도 상당히 증액되는군요.
맞습니다. 이거는 민주당 측이 강력하게 주장해온 항목이었죠.
예. 네,
국방 예산 증액분에 맞춰서 이 비국방 부분 예산도 올려달라는 요구였었는데요. 결국 공화당 측에서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네. 자, 그 밖에 또 이번 예산안에서 눈여겨봐야 할 항목이 뭘까요?
네, 아동 보험 프로그램이 10년 연장됐습니다. 지난 임시 예산안에서 이 프로그램이 6년 연장됐는데 어제 합의된 상원 예산안은 이걸 1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 조처로 아동 약 900만 명과 임산부 수십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또 마약성 진통제 중독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 해결에 60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그 밖에 내년 3월까지 이 정부 부채의 상한을 두는 조처를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동안 이 재해기금 문제도 종종 거론됐었잖아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미국에서 이 허리케인이나 홍수 그리고 산불로 큰 피해가 났었는데요. 이걸 구제하기 위한 기금으로 900억 달러 이상이 책정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많은 게 바로 이 드리머들의 구제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해결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어제 발표된 상원 예산안에서는 이 항목이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드리머라고 하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와 사는 청년들을 말하죠. 근데 이 청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로 추방위기에 몰려서 이들의 신분 문제가 연방의회가 해결해야 할 현안 중에 현안입니다.
자, 민주당은 원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 협조할 수 없다 이런 태도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나온 상원 예산안에서는 이 문제가 전혀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이 거기에다가 이 공화당과 백악관 쪽에서 요구하는 국경 장벽 건설이나 이 합법 이민 제한 방안 등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네.
이 상원 신호부는 다음 주부터 이 문제를 따로 협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계획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민주당원들 사이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하원 쪽에서 반발이 거셉니다. 낸시 펠로시 이 하원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민주당 하원 의원이 상원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건데 어제 이 하원 본회의 지향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광경이 나왔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want Congress to pass a Dream Act. 84% of Americans support a path to citizenship.
네, 이 목소리는 펠로시 대표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펠로시 대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장장 8시간 이상 발언했습니다. 펠로시 대표는 드리머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 발언에 나섰는데요. 8시간 동안 추방위기에 몰린 드리머들의 사연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이 다카 문제 해결을 역설했습니다. 참고로 다카라면 이 드리머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저 원래 연방 하원에서는 이렇게 오래 연설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상원과는 달리 하원은 이 본회의 진행 규정이 엄격해서 연설 시간에 제한이 있는데요. 하지만 당대표는 예외입니다.
그렇군요. 자, 임시 예산안이 시한이 오늘까지죠?
네,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이때까지 예산안이 나오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부분 폐쇄됩니다. 지난달 말에 연방 상원이 임시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가 3일간 문을 닫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연방의회가 참 바쁘겠군요.
네, 어떻게 해서든 시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해야지 연방정부 폐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연방 하원은요, 3월 23일까지가 시한이 임시 예산안을 이미 처리해서 상원에 넘겼는데요. 하지만 어제 상원이 새 예산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일단 상원은 이 2년짜리 예산안을 표결하고 이것을 하원에 넘길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원에서 이미 처리했던 임시 예산안은 폐기되는 겁니다.
네. 이 예산안에 대한 통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뭐 사실 불확실합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일단 이 다카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사실 상원 통과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거기에 국가 부채가 크게 늘어난다면서 예산 상한 증액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서 이 변수가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인터넷 트위터에 이 상원 예산안을 지지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북한이 오늘 평양에서 이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는데요. 올해 워싱턴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벌어질지 모른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처음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이 대규모 열병식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짐 매티스 국방장관,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 등 이 고위 군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프랑스에서 열린 것 같은 열병식을 원한다고 말했고요. 여기에 따라 이 군 당국이 이걸 준비 중이라는 겁니다.
자, 이 프랑스 열병식이라면 이 지난해 7월 이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에 열린 그 열병식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초청으로 이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인 바스티유 날 열병식을 참관했는데요. 이 파리 개선문 등을 배경으로 이 기마대 등 여러 부대가 위용을 자랑하는 모습에 크게 감명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예, 국방부하고 백악관이 모두 이 같은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 말 한번 들어보시죠.
We've been putting together some options. We'll send them up to the White House for decision.
네, 매티스 장관은 어제 백악관 브리핑에 나와 이 여러 선택 방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백악관에 이걸 보내서 결정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역시 6일 발표한 성명에서 모든 미국인이 군에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축하 행사를 알아볼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요?
뭐 아직 초기 논의 단계라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그럽니다. 날짜도 확실하지 않다는데요. 미국 독립기념일은 7월 4일, 제한군인의 날인 11월 11일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월 11일이 1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예.
워싱턴포스트는 이 국방부가 이날을 선호한다고 전했는데요. 또 올해가 또 마침 1차 대전 종전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이날 열병식을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네. 자, 이런 열병식 구상에 대한 정계나 언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역시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열병식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 자타공인 이 세계 최강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굳이 그런 행사를 열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것 말입니다.
예.
또 막대한 비용도 문제로 지적되는데요. 열병식에 등장할 탱크라든가 전투기 등을 이 워싱턴 DC 쪽으로 수송하려면 수백만 달러가 든다는 겁니다.
네. 과거 미국에서 이런 대규모 열병식이 열린 적이 있습니까?
몇 번 있었는데요. 사실 매우 드문 행사입니다.
예.
27년 전인 1991년 6월에 열린 게 마지막이었는데요. 당시에 이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이 걸프 전쟁 승리를 축하하고 참전 군인들에게 감사를 나타내려고 워싱턴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미국인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하락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영국 의학 저널이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지난 2016년 미국인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78.6년으로 2015년보다 0.1년 떨어져 2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 수치가 세계은행 자료에 근거한 건데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지난해 발표한 통계 수치와 비슷합니다.
네. 자, 기대 수명이 78.6년. 이걸 어떤 수준으로 봐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른바 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이 OECD 소속 35개 나라 이 평균 기대 수명이 기대 수명보다 미국의 평균 기대 수명이 1.5년 짧습니다.
예.
지난 1960년에만 하더라도 미국이 이 세계에서 기대 수명이 가장 긴 나라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순위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세계보건기구 WHO 발표로는 세계에서 가장 기대 수명이 긴 나라는 역시 일본으로 평균 83.7년입니다.
네, 이 영국 의학저널 보고서에서 또 눈여겨봐야 할 항목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미국인들의 기대 수명 하락세가 특히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나 중년 백인들에게서 두드러졌습니다. 또 보고서는 마약성 진통제와 약물로 인한 죽음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예, 이 마약성 진통제라면 미국에서는 이 오피오이드라고 하는 그 약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미국에서 지금 이 오피오이드 남용 문제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그 밖에 다른 분야에서도 미국인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는데요. 출산율이나 에이즈, 후천 면역 결핍, 청소년 임신, 당뇨, 그리고 심장질환 등 항목에서 문제가 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게 사실 하루 이틀에 된 문제는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영국 의학저널 보고서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사망률 증가뿐만 아니라 의료 비용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런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당신은 내게 큰 힘을 주었고 당신도 내가 필요했었다고 노래하는 You Needed Me, 앤 모레이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I cried a tear, you wiped it dry. I was confused, you cleared my mind. I sold my soul, you bought it back for me and held me up and gave me dignity. Somehow you needed me, you gave me strength to stand alone again, to face the world out on my own again. You put me high upon a pedestal, so high I finally found someone who really cares. You held my hand when it was cold, when I was lost, you took me home, you gave me hope. When I was at the end and turned my light back into truth again, you even called me friend. You gave me strength to stand alone again, to face the world out on my. Put me high upon a pedestal, so high that I could almost see eternity. You needed me, you needed me, you needed m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은 경이적인 기록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다 희귀병으로 세상을 떠난 야구선수. 그러나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행운아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스타디움을 떠난 루 게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루 게릭이란 사람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유명한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이 루 게릭은 미국의 프로 야구선수입니다.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의 선수 생활을 빼고 나면 프로 선수로만 활약한 기간이 1923년부터 1939년까지 16년 동안이었습니다.
네.
루 게릭은 그 기간 동안에 오직 뉴욕 양키스 소속으로만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왼손잡이 타자였고요. 주 포지션, 그러니까 수비대 위치 1루수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루 게릭의 기록을 보면 정말 뛰어난 선수였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프로 선수 동안 때린 히트가 무려 2,721개, 홈런이 493개, 타율이 3할 4푼으로 아주 높았군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가 소속한 뉴욕 양키스 팀은 모든 프로야구 팀 중에 최고를 가리는 월드 시리즈에서 6번이나 챔피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예.
The Yankees are champions of baseball. 이 한 게임에서 무려 4번이나 홈런을 친 그런 기록도 있고요. 또 최우수 선수들로만 구성되는 올스타 팀에 7년 연속 선정이 됐습니다. 다 소개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명한 것들이 많죠.
예. 자, 그런데 무엇보다 유명한 건 2,000회가 넘는 연속 출전이라는 기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의 마지막 시즌인 1939년에 바로 그 기록이 세워졌는데요. 아무리 운동선수라고 해도 아플 때도 있고 다칠 때도 있고 그래서 그 경기에 못 나갈 때가 있을 수 있는데 많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 루 게릭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무려 2,130회나 연속 출전을 했다는 거죠.
네, 정말 쉼없이 돌아가는 기기 같은 사람이었네요.
예.
자, 그래서 그의 별명이 Iron Horse, 철마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후 56년 동안이나 어떤 선수도 이 연속 출전 기록을 깨지 못했습니다. 지난 1995년에 발티모어 오리올스 팀에 칼 립킨스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그 기록을 깼죠.
예.
이 루 게릭은 미국 야구 명예전당에 입성했고요. 그래서 뉴욕 양키스는 그의 유니폼 번호, 등번호가 4번인데 그 이후로 어떤 선수가 나와도 이 4번 번호를 달지 못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4번은 영원히 루 게릭만이 갖고 있는 번호다. 그렇게 돼 있죠.
예. 자, 그러면 루 게릭은 본래 뉴욕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1903년 6월 19일 뉴욕시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독일계 이민자인 하인리히 게릭, 어머니는 크리스티나 게릭이었습니다. 가난은 했지만요, 열심히 살아가는 집안이었죠.
네. 자, 그럼 어려서부터 운동을 잘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아무런 운동도 특별히 하는 것이 없었고요. 친구들과 같이 거리에서 야구공놀이를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 한 분이 루 게릭이 공을 잘 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교 야구팀에 들어와서 시합을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 깜짝 놀랐겠군요.
그랬던 것 같아요. 루 게릭은 나중에 회고하기를 운동장에 처음 나섰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자신을 보고 있는 데다가 환호를 지르는 바람에 너무 무서워서 집으로 가고 싶었다. 이렇게 해고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 마이너리그는 메이저리그보다는 한 단계 아래인 야구연맹인데 거기서도 운동을 하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루 게릭은 또 이 학비도 자기가 벌어서 대학에 간 걸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 마이너리그에서 번 돈을 저축해서요. 뉴욕에 있는 명문 콜롬비아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네. 자, 바로 이때 뉴욕 양키스 야구팀이 루 게릭을 스카우트한 거죠?
그렇습니다. 양키스는 1923년 시즌에 $3,500을 주겠다고 제의를 했는데요.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죠.
네. 학비도 자기가 벌어서 다녔는데 참 반가운 제의였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양키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잘했습니까?
네. 이 뉴욕 양키스는 루 게릭이 훌륭한 제목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죠. 이 양키스는 팀의 또 한 명 그때 유명한 선수 그 홈런 많이 친 선수로 유명한 베이브 루스가 있었는데 함께 팀의 타격을 강화하도록 했죠. 그래서 루 게릭은 1925년 6월에 첫 1루수로 나서게 됐습니다.
네. 자, 이때부터 루 게릭의 기량은 날로 늘어났는데 이 상대팀 투수들은 뉴욕 양키즈의 베이비 루스와 루 게릭이 악몽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1927년에 루스는 무려 홈런을 60개나 쳤고요. 루 게릭은 히트를 47개를 쳤습니다. 루게릭은 그해 아메리칸 리그의 MVP, 가장 뛰어난 선수 상도 받았죠.
네, 그해 뉴욕 양키스가 월드 시리즈 챔피언이 된 건 뭐 놀랄 일도 아니었겠네요.
네.
자, 그런데 루게릭은 경기 중에 다치는 일은 없었나요?
사실 자주 있었죠.
예.
어떤 동료 선수는 루게릭이 경기만 하면 다친다고 말할 정도로 자주 다쳤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어떻게 연속 출전이 가능했을까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금방 회복을 했고요. 본인의 의지가 또 대단했습니다.
예.
루게릭은 저녁마다 10시간씩 자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자, 결혼은 그럼 언제 했습니까?
1933년에 루게릭은 엘리노어 트위처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시카고 여성이었는데요. 엘리노어는 루게릭이 최고의 선수로 뛸 수 있도록 뒤에서 정성을 다한 여성이었습니다. 나중에 루게릭이 알아누웠을 때도 옆에서 늘 그를 보살폈죠.
예, 자, 결혼 후에도 루게릭은 계속 상승 가도를 달렸다고요.
뉴욕 양키스에서 활동한 지 13년이 되던 해 1938년 5월 31일에는 바로 이 2000회 출전이라는 그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그해 시즌 타율도 거의 3할대를 기록했습니다. 득점도 115점이나 됐습니다.
그야말로 전성기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루게릭이 점점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뛰고 달리는 모습이 갈수록 마치 노인처럼 보이는 겁니다. 또 공을 던지고 잡고 하는데도 어려워했습니다.
네, 자 그때 이 루게릭에게 치명적인 질환이 찾아온 건가요?
그렇죠. 이 게릭은 그런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 다음 시즌이 열렸을 때 이제 야구를 다시 하게 됐는데 세 번 출전을 했는데 한 번도 히트를 치지를 못했습니다. 이 1939년 5월에 그는 결국 매니저에게 더 이상 내가 선수로 뛸 수가 없겠다고 말을 하고 경기를 포기하게 됐죠.
네. 자, 루게릭이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총 2130게임에 출전한 기록을 수립한 게 바로 그 해였군요.
그렇습니다. 그해 6월 19일에 루게릭은 36회 생일을 맞았는데요. 그 의사가 그날 루게릭이 근육 기능이 퇴화되는 치명적인 희귀병을 갖고 있다. 그런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했습니다.
예.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영어 약칭으로 ALS라고 하는데요. 체내의 모든 근육이 작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병이죠. 그러니까
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손발도 못 움직이고 음식도 먹을 수가 없고 화장실도 갈 수가 없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병이죠.
예, 참 슬픈 생일이었네요.
네.
자, 오늘날은 이 루게릭 이름을 따서 ALS를 보통 루게릭병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렇죠. 이 유명한 선수가 그런 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병명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러나 루게릭은 죽어가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렵거나 슬퍼하는 표정도 짓질 않았고요. 그러다가 1939년 7월 4일에 양키스 스타디움에서 이제 고별 인사를 하게 됐는데 루게릭의 목소리는 전 스타디움에 메아리 쳤습니다. I consider myself the
luckiest man on the face of the earth. 저는 스스로를 지구상에서 가장 행운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아직도 살아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루 게릭은 이렇게 고별사를 하고도 투병을 계속했습니다.
예.
그러나 갈수록 몸이 약해졌죠. 그러다 결국 1941년 6월 2일 불과 37살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미국인들은 아직도 살아있는 순간들을 행운이라고 생각하면서 우연한 자세로 죽음을 맞이한 루게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야구선수 루게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지만 실현성이 없을 때 기대 안 하는 게 좋다고 하죠. 여기서 기대하지 마,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Don't hold your breath. Don't hold your breath. Don't hold your breath. Don't hold your breath. Hold one's breath. 를 직역하면 숨을 참다인데요. 긴장할 때 숨을 이렇게 하고 크게 참기도 하죠. 그래서 Don't hold your breath 는 큰 기대하지 마,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Don't hold your breath on going home early today. 오늘 집에 일찍 가는 거 기대하지 마세요. Don't hold your breath on getting a response from him. 그 사람한테 답장 오는 거 큰 기대하지 마. I'm not holding my breath on getting a bonus this year. 올해 보너스 받을 기대도 안 하고 있어. Don't hold your breath. Don't hold your breath. Don't hold your breath. Don't hold your breath. 오늘은 Don't hold your breath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존 레전드의 노래 함께 하시죠. 내 모든 것이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All of Me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hat would I do without your smart mouth drawing me in and you kicking me out? You got my head spinning, no kidding, I can't pin you down. What's going on in that beautiful mind? I'm on your magical mystery ride and I'm so dizzy, don't know what hit me, but I'll be all right. My head's underwater, but I'm breathing fine. You're crazy and I'm out of my mind. 'Cause all of me loves all of you. Love your curves and all your edges, all your perfect imperfections. Give your all to me, I'll give my all to you. You're my end and my beginning, even when I lose, I'm winning. 'Cause I give you all of me, and you give me all of you. Oh, how many times do I have to tell you? Even when you're crying, you're beautiful too. The world is beating you down. I'm around through every mood. You're my downfall, you're my muse, my worst distraction, my rhythm and blues. I can't stop singing, it's ringing in my head for you. My head. Cards on the table.
'cause all of me loves all of you. Love your curves and all your edges, all your perfect imperfections. Give your all.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04년 2월 8일 오늘 일본이 중국 여순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함으로써 러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1904년から1905年の日露戦争で日本はその兵力に自信を深めることになります。
전쟁이 일어난 원인은 만주와 조선의 지배권을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0년 전인 1894년, 일본과 청나라는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세력 다툼을 벌였고, 이는 결국 청일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청나라로부터 요동반도, 타이완 등을 넘겨받고 조선의 지배권을 인정받습니다. 그러자 호시탐탐 만주와 조선을 노리고 있던 러시아가 만주 지방과 조선에 계속 세력을 뻗치게 됩니다. 이에 불안해진 일본이 결국 1904년 오늘 러시아를 기습 공격해 러일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이었습니다. 1년여에 걸쳐 진행된 러일 전쟁은 결국 일본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아시아 전역으로 나아갈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1931년 2월 8일 오늘.
What is this?
Well, I made it. It's for you.
영화 에덴의 동쪽, 이유 없는 반항의 주인공인 미국 영화 배우 제임스 딘이 미국 동부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납니다. 제임스 딘은 9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숙모집에서 생활하며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후 제임스 딘은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해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텔레비전 쇼에도 출연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딘은 23살 되던 해 영화 에덴의 동쪽에 출연해 어두운 가정에서 자란 반항적인 청년 역을 연기,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제임스 딘은 이어 영화 이유 없는 반항과 자이언트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타지만 이후 1955년 9월 교통사고로 24살의 짧은 생을 마감해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제임스 딘은 그 후 반항과 고독의 상징, 그리고 젊은이들의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한반도 시간으로 2월 10일 토요일 새벽부터 BOA 방송이 1시간 더 연장됩니다. 한반도 시각으로 매일 새벽 2시, 평양 시각으로 새벽 1시 30분 출발 뉴스쇼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평양 시각으로 아침 3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 BOA 아침 방송,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방송되는 BOA 저녁 방송은 변함없이 기존의 주파수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 하루 3차례 총 7시간 보내드리는 B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